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2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문에 68세 장애인을 돌보는 101세의 엄마라고는 기사를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요. 내가 세상을 뜨면 우리 딸은 누가 돌보고 혼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101세 된 엄마의 말입니다.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68세 된 딸 조의순 씨를 돌보는 101세 엄마 박옥랑 씨의 이와 같은 하소연입니다. 이 모녀는 광주 시내에서 13평짜리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든 것은 이 엄마가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가정부가 이제 갓난 아기였던 이 박 씨를 이 네 살 되기 딸을 업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목과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자가 되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편은 가출을 했고 이렇게 보면 참 남편들이 아주 악해요. 그 힘든 가정을 두고 남편은 가출을 해버렸고 엄마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딸을 언니에게 맡겨놓고 계속해서 교편을 잡다가 30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딸을 직접 돌보면서 딸에게 글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했더니 빨리 익히더랍니다. 그리고 시도 딸이 간혹 쓰곤 했답니다. 비록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딸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고 엄마는 늙을 겨를이 없었고 몸이 아플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얼마 전부터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은 나한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흐트러지고 있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이 말, 101세 된 할머니의 이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딸을 의지하고 있고 딸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고는 이 말씀.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은 본질입니다. 아이가 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섬김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책상이 있죠. 책상이 스스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강대상도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천장에 붙어있는 저 전등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도 마이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장이 심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죠. 손과 발도 이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에 또 여유 있을 때에 그때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질서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고 있고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유는 이 섬김의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이 창조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향이 나야 되는데 세상은 아직까지는 살맛이 난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보면 꼭 빛이 나는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그 창조 질서에 대항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신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 첫머리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친형제죠. 성경을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품삯을 주면서 품꾼들을 거느리고 물고기를 잡는, 생선을 잡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살로매입니다. 살로매인데 이 살로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종사촌 간 관계죠. 서로 친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더 아끼고 가까이 하셨는데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는 딱 이 세 사람만 주로 데리고 다니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문 바깥에 머물게 하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앞에서 딸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천국에 있던 창조주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변화가 되는 그 현장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적이 없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그 현장,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저 멀리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스승의 마음에 힘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의 아픔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합니다.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이들은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했던 말 중에 주의 영광 중에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앉으시면은 좌 야고보 우 요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왕좌에 앉으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이들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말했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왕이 되면은 좌측에는 야고보를 두시고 우측에는 내 아들 요한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출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생각이 푹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벌써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세 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체를 아실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니체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 애로의 의지입니다. 권력 애로의 의지.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활용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그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의지가 그곳에 올라가야 한다. 인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히틀러죠. 히틀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권력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권력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제자들, 물론 이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었다고 그랬죠.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더 크냐, 우리가 더 크지, 이와 같은 글 가지고 싸웠겠죠. 예수님을 제일 잘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권력욕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위치와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치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이 자세가 주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왕권을 주니까 그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이 헤롯에게는 왕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존재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서서히 그 이름이 높아지면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이름이 마치 신과 같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강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늘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회장에 취임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자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권력에 대해서 의지를 이렇게 표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하는데 너희도 십자가 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높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높은 자가 되는 그것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을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대신에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장관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와 장립집사와 권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대신에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데 우 야고보 좌 요한이 되어라. 섬기는데 그와 같은 자가 되어라. 순교하는데 제 1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4,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이 땅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그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 땅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이었고 절정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발을 씻어주셨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요한 좌야구보를 요구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들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꾹 누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때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그 잔과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특별히 대우를 하셨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책의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이모죠. 이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에 밤모습에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무리를 다 짓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처음과 맨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홀로 남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섬김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가정이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이 애정, 이 감정을 느끼는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가면은 이게 많이 가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교육자도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감정이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바라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나 손에 막 땀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말을 하죠.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은 감정은 점점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결합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감정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서로를 위한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 안 돼요. 눈을 반쯤 감고 대충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애정은 한 30, 나머지 70%는 용서하고 섬겨주는 모습, 그 속에서 가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의 성공은, 부부 생활의 성공은 이해와 용서와 섬김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 그 가정이 점점 잘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아, 세상은 아직까지 살맛이 나는 곳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개인개인을 보면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화요일이죠, 16일입니다 네티즌들의 마음을 정말로 따뜻하게 했던 편지 한 통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서울 망우동에 살고 있던 한 고등학생이 부산에 있는 치킨 본점에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이 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머니와 함께 7살 되는 동생을 데리고 이 고등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돈가스 집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죠. 가끔 공부도 하고 또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할머니, 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작년에 어느 날 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이 자꾸만 치킨을 사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형의 주머니에는 5,000원밖에 없어서 치킨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떼쓰고 치킨 사달라고 하는 동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동생을 데리고 그날 밤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저기 치킨집이 하필 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또 치킨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치킨 5,000원어치만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절당한 것이죠. 몇 군데 용기를 내어서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다 5,000원만큼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치킨집 앞에 섰습니다. 그게 갔더니 한 남자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주인집 아저씨였죠. 보니까 그 주인집 아저씨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장사가 안 되고 답답해서 이 주인이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탁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웬 머스마 두 명이 서 있는데 이 작은 애가 치킨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큰 애를 보니까 주먹을 꽉 쥐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딱 어떤 상황인지 알죠. 돈은 없고 먹고 싶기는 하고 동생이 보채고 있고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들어가자고 해서 앉혀놓고 이 형이 그럽니다.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치킨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동생은 정말로 맛있게 이 치킨을 먹었는데 형은 마음이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돈을 다 달라고 할까 봐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와서 먹으라면서 음료수를 두 병을 또 따로 주었습니다. 그제서 형도 같이 먹고 이제 돈을 내려고 할 때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그때 와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사탕도 손에 쥐어주면서 그렇게 보냈죠. 형은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돈을 주니까 받지 않고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 와서 갚아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1년간 거의 1년 동안 이 형은 그 가게에 앞을 지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못 들어간 것이죠.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의 머리가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치킨집 사장이 동생을 미용실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아준 거죠. 치킨 먹고 싶으면 또 찾아오라고 사장이 말을 했던 그것을 동생이 기억을 하고 철도 없이 몇 번 찾아가서 치킨을 얻어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 손질도 하지 않고 있어서 치킨집 사장이 데리고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이 알게 되면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본사에 보냈습니다. 편지 말미에 보면은 처음 보는 우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본 사장님이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이 부분이 정말로 고맙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 쓰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섬기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용서하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모든 권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특송하는 분을 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구나. 참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세상은 살맛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